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서부가 연일 펄펄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 관측된 기온이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화씨 134도, 그러니까 섭씨로는요, 57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관측이 된 겁니다. 이 CNN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류 언론과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여러 언론 기사에서 이 데스밸리 초입에 걸린 경고 문구, 극도의 열기를 주의하라 라는 사진을 내걸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지역이요, 57도까지 오른 게 거의 한 세기 만입니다. 1913년, 그러니까 90년 전에도 이렇게 더웠다고 하네요. 당시 측정 기온에 대한 신뢰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은요. 당시 기온이 정확하다고 해도 그때는 최저 기온이 29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 기온마저 40도로 기록됐다면서 이전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높은 거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데스밸리 지역을 관광하는 사람들은요. 지구 관측사상 최고 기록이라는 화씨 134도 숫자가 박힌 온도계 옆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올려서 소셜미디어를 달구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요, 더불어 이런 극도의 더위가 산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유난히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12개 주에서 59개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서부 절반의 대부분이 산불로 인한 연기가 퍼졌다고 국립기상청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서부 지역을 괴롭히는 폭염은요, 기록상 가장 더웠던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북서태평양, 이 태평양 지역의 폭염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의사당 펜스 철거. 지난 1월 6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있던 날, 의회 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군중에 섞여있던 사람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의는 중단됐고 이 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등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과 이로 인해 미 의사당 주변에는 어른 키보다 높은 철제 울타리,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난입 사태 후 주방위군 병력을 대거 의사당 주변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주말까지 보안과 검문 검색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이 펜스가 모두 철거됐다는 소식을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등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로 인해 사상 초유의 풍경이 의사당 주변에 펼쳐진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의회 경찰은 펜스가 철거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의사당 건물 출입 통제는 유지, 강화될 것이라면서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펜스가 다시 설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host Kitchen. 유령 부엌이란 영어 단어 Ghost Kitchen은요, 손님이 없는 주방을 뜻하는 말로 지난해부터 미국의 외식 산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하나로 등장했었습니다.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전화로 주문해 놓은 음식을 가져가거나 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식 사업의 한 형태인 것인데요. 고스트 키친은 온라인 주문 처리에 특화된 주방만을 갖춘 요식업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주방을 여러 식당이 공유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이 확산하고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도 이 고스트 키친에 대한 필요는 여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그 수요가 줄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한 식품 브랜드 기업인 회장이 이달 초 대형 쇼핑몰 투자업체들과 함께 미국 전역에 고스트 키친 천여 곳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총 8천만 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는데요. 신문은 또 미국의 한 요식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코로나 확산으로 수익에 직격탄을 맞은 기존 음식점들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높은 임대료와 매장 유지비 등 배달 서비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 미국 내 개인 소유 음식점 중에 약 20에서 25%가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반면 매장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고스트 키친이야말로 최적의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공간이고 이런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뷰웨이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소식으로 한 번 더 기사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자, 안소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한 데 대한 미국 국무부의 반응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인도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건 북한 정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한 미 국무부의 논평이 나온 거네요.
북한 외무성이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인류의 이러한 불행과 고통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주의 지원이란 다른 나라들을 정치 또 경제적으로 예속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인도주의 지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외우곤 하는 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면서 많은 나라는 미국의 원조 또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다가 쓰디쓴 맛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글은 코로나 백신 공급을 비롯해서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인권 상황에 대한 국무부의 논평은 뭔가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해당 성명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또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주민들의 재원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전날인 11일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을 복정시키려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데베니시 관계자는 북한 정권의 폐쇄적 국정 운영도 지적했는데요.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또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의 이행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반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의 백신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를 위해서 필요한 7개 행정 절차 중 2개만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북한이요.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전해졌는데요. 북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또다시 지목했습니다.
네.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시켰는데요. 보고서는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하고 대다수 인구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 등 경제적 제약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약 86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분이 수입이나 식량 원조 등으로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UN도요,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상태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냈다고요.
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42.4%에 해당하는 1,09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와 국제 농업개발기금, 세계 식량 계획, 유엔 아동기금, 또 세계보건기구 등 5개 주요 유엔 기구는 12일 발표한 2021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47.6%보다는 5.2%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영양 부족에 노출된 북한 인구 비율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보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소말리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아이티 등 최빈국 세 곳뿐이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북한 내 영양 부족 인구 비율 33.8%와 비교해선 9%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보고서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보고서는 2020년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이 18.2%로 2012년의 26.1%보다 7.9%포인트 줄었고요. 5세 미만 과체중 어린이 비율은 같은 기간 1.3%에서 1.9%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15세에서 또 49세의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은 33.9%로 2012년의 31.7%보다 약간 증가했습니다.
네.
이 밖에 생후 5개월 미만의 모유 수유율은 71.4%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은 또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극한기후의 영향을 받는 34개 나라에 포함시켰는데요. 보고서는 극한기후 영향국들은 지난해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가뭄과 홍수, 폭염으로 사망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부상, 또 집을 잃은 숫자가 100명을 넘으면서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거나 국제사회 구호지원을 요청한 나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지난 2020년 전 세계 7억 2천만 명에서 8억 1,1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산했고요. 이는 전년보다 1억 6,100만 명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고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백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교리를 고도화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네, 북한의 핵 공격 역량을 또 지적을 한 거네요.
네, 북한의 일부 무기 체계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대개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스커드 ER과 노동미사일의 경우 이미 핵탄두 탑재에서부터 도달까지 일본을 겨냥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방위성은 또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 북한이 계속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또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인식을 일방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북한의 영내 도발 행위가 증가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과거 방위백서는 북한 핵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과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연사 속도를 1분 미만으로 단축한 점을 들어서 포화공격 역량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단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종류의 타격 역량을 조합해 진행한 실사격 훈련도 실전적인 운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방위성은 북한의 교리는 조기 탐지 능력을 방해하기 위해서 은닉성과 일시성을 높이고 또 기습적 공격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운반 수단으로 이동형 차량과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역량을 꼽았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변칙성 궤도의 탄도미사일 개발도 추진 중이라면서 2019년부터 선보인 신형 단거리 미사일 종류 중 두 가지가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기반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빈번한 처형과 강등, 해임에 따른 위축 효과 때문에 북한의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판단과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한 채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포함해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빈부격 차 확대와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유입 등 사회 통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체제 안정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최근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고 북한 주재 인도 대사관도 떠났다는 인도 언론 보도입니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상황 때문에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했다고 인도 언론 더 와이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네.
이 언론은 인도 뉴데리발 기사에서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하면서 앞서 평양의 다른 외국 공관들도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문을 닫아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아둘 고투스베르 북한 주재 인도 대사가 약 2주 전에 러시아인들이 마련한 특별 열차를 타고 북한을 떠나 러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일반적으로 평양 주재 인도 대사관에 4명에서 5명의 직원들이 근무했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모두 북한을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문을 닫은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와이어는 지난해 초 코로나 발병일에 인도가 외교 사절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북한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뉴스 살펴볼까요?
네,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주요 걸림돌이라고 북한 당국이 주장한 소식입니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가 13일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평가 보고회를 화상으로 열었는데요. 유엔이 인류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2015년 결의한 이 의제에 따라 북한도 지난달 처음으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고위급 정치 포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보고회를 가진 겁니다. 북한 측 대표로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의 정책이 단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서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슬로건에 잘 부합한다며 북한은 인민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로 인민 대중제일주의 원칙은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북한의 성취도, 뭐 또 이행 계획도 밝혔습니까?
북한은 보고서에서 유엔의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119개 세부 목표, 또 236개 지표 가운데 목표 17개, 세부 목표 95개, 그리고 132개 지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런 목표를 위해 북한이 통계 자료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통계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우호적 동반 협력 관계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모두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17개 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보고서에서 관련 계획과 또 개선 방안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걸림돌로 국제사회 제재를 6번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 매년 북한을 덮치는 심각한 자연재해, 또 2020년 이후 장기화된 세계보건 위기가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생 개선을 달성하려는 정부 노력의 주요 걸림돌이라는 주장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또 김성 대사도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제재와 봉쇄 등이 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다고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종수 기자가요, ABC 아프리카 전문 모건 윈저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 사는 흑인, 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 불평등에 관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정의를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의 근본을 파헤치기 위해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아프리카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BC 소속으로 영국 런던 지국에 나가 있는 몰겐 윈저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So my name is Morgan Windsor. I'm a London-based journalist currently working for ABC News.
네, 제 이름은 모건 윈저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 중인 미국 언론인이고요. ABC 방송 소속 아프리카 전문 기자입니다. 런던에 나온 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ABC로 옮기기 전에는 뉴스 전문 CNN 방송에서 일했습니다.
지난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릭 쇼빈 전 경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건 직후부터 윈저 기자의 보도는 색다른 접근으로 눈길을 끌었어요. 이 일에 관한 아프리카인들의 반응과 여론을 꾸준히 전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쓴 계기는 뭔가요?
I think one would be death of George Floyd in Minneapolis and the sort of re-energized debate around racism and inequality and how that has reverberated and had its own impact in Africa and African countries.
미국 흑인들의 뿌리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요. 아프리카인들은 미국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사회적 대우를 받는지 그 모든 것을 매우 궁금해합니다. 미국에선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작년 5월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역시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들이 미국 내 한인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는 것과 같은 이치겠네요.
And also looked at how apartheid and Jim Crow laws are really cut from the same cloth.
맞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인들은 더해요. 미국 내 흑인들과 특별히 가까운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미국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양쪽이 비슷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미국 남부 지역에서 흑인과 백인들을 분리한 정책인 짐 크로법에 비견할 만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파헤쳐 보면 미국 내 흑인들의 정서와 신앙, 사회적 욕구 같은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내 인종 문제를 미국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ABC에서 아프리카 전문 기자로 지역 보도를 전담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You know, I've always been really interested in Africa. In school, I actually studied classical studies, and I later picked up a journalism minor. But one of the things I was really interested in was Egyptology.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 아프리카에 관한 것만 모았어요. 야생동물과 야외 활동용 자동차 지프 같은 것들 말이죠. 크면서 책도 주로 아프리카에 관한 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교에 다닐 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가장 재미있게 배운 과목은 아프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을 집대성한 이집트학이었고요. 부전공은 언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전문 기자가 돼 있는 제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프리카에 관해 전담해서 기사를 쓸 만큼 이야깃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So much about it and just how diverse of a continent it really is and
그럼요.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아프리카 전체를 뭉뚱그려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지역별로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과 서쪽 끝, 또 남쪽 끝과 서쪽 끝이 아주 달라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 자연 환경까지 각양각색입니다. 미국인들이 흔히 상상하는 초원과 희귀동물, 그리고 저 멀리 기우는 석양, 이런 통념이 아프리카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틀을 깨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만큼 유구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우리가 아직 캐내지 못한 것뿐이에요. 미래의 인류가 개척할 마지막 대륙도 아프리카라고들 말하잖아요.
기존 언론 보도는 아프리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At least with American media, there wasn't a lot of coverage of Africa, and it wasn't a very diverse coverage. It was a lot of the same things that you would read about, you know, war, conflict, famine, that type of thing.
맞습니다. 미국과 서방 언론이 아프리카에 관해 다루는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학 때부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나오더라도 비슷비슷한 것들 뿐이거든요. 전쟁과 갈등, 가난과 기근, 아니면 쿠데타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깊이 들어가서 취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장서서 인류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아프리카 대륙을 취재해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인류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심정이에요.
그동안 언론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나빴던 일은 뭔가요?
Well, I mean, I like to think that my best moment has yet to come. I hope at least.
가장 좋았던 일은 아직 없다고 여기고 싶어요. 더 좋은 미래가 제 앞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도 답변을 드리자면 영국에 온 게 지금까지 경력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에요. ABC 런던 지국에는 내노라 하는 취재진과 방송 제작 인력이 파견돼 있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를 취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장 나빴던 일은요?
I mean, you know, journalism is a tough industry. It's more, I guess, my most embarrassing moment. And it was for Anderson Cooper.
언론계는 매우 견뎌내기 힘든 곳이에요. 지금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해지고 등줄기 식은땀이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CNN에서 일할 때 벌어진 사건인데 앤더슨 쿠퍼 기자가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대형 사고였습니다.
앤더슨 쿠퍼 기자는 자기 이름을 내건 뉴스를 진행하는 유명 앵커잖아요.
I can't remember where, but he was covering a big story. I think it was weather related. And because he was in a different country, there was a delay in the teleprompter.
맞아요. 앤더슨 기자가 아마 동남아시아였나 하여튼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재난 현장을 보도하는 생방송이었어요. 제가 텔레프롬프터 자막 생성기 조작을 맡았거든요. 뉴스가 시작된 직후 앤더슨 기자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가야 할 원고와 텔레프롬프터에 뜬 말이 안 맞았습니다. 좀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앤더슨 기자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면이 먼저 들어오고 음성이 들어오는 데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제가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뉴스를 크게 망쳤는데 어떻게 수습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앤더슨 기자가 즉흥적으로 공백을 잘 메워준 게 다행이었습니다.
와, 생방송에서 그런 실수라니 정말 아찔하네요.
Yeah. It was truly, it was pretty awful. I think I probably cried in the bathroom that day.
네, 그날 뉴스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텔레프롬프터 관련 업무에서 한동안 배제됐어요. 그래서 관련 분야를 깊이 공부했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잘 다룬다고 자부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journalism is truly a service to the world and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supported.
언론은 세계를 향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신문사 등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거기 속한 언론인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봉사에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가 언론인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양성평등도 같습니다. 지원이 필요해요. 사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대원칙을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세계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몰겐 윈저, 아프리카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4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콜리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1920년대 초 미국인들은 이전보다 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더 큰 성장을 이뤘고요.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일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일자리도 많았고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민간 산업이 강력할 때 정부 지출이나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거의 없을 거라던 콜리지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 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공장이 파괴되고 산업도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참전국이었지만 미국은 유럽과 같은 파괴를 겪지 않았습니다. 직접 전투가 벌어진 유럽과 달리 미국은 전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럽이 겪는 것만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젊은 국가였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문 기술을 가진 훈련된 노동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 자체 내에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미국인들은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켈빈 콜리지 대통령 시대인 1923년부터 1929년 초까지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미국에 찾아온 시장의 변화 역시 경제 발전을 도왔습니다. 이 시기 물건을 구입하고 돈을 여러 번 나눠서 낼 수 있는 할부 구매 방법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1920년대는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새로운 상품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발명품이 등장했고 냉장고와 세탁기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며 소비를 부추겼습니다. 이때 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할부 구매는 소비자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할부 구매는 일종의 신용거래인데 1920년대는 지금과 같은 신용카드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같은 소비품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신용을 담보로 외상으로 이런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돈은 할부로 몇 주나 몇 달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이 할부 구매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더 쉽게 더 많은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실제로 할부로 물건을 사면 이자를 내야 해서 물건값 총 비용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할부 구매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소비가 늘면서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미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뉴욕 증권 시장의 중요성이 커진 것도 1920년대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매달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투자는 마치 국가적인 시합이나 경기 같았고요. 사람들은 주식을 샀다가 주식 가치가 오르면 팔곤 했습니다. 정확한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어서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켈빈 콜리지 대통령 시대인 1920년대 미국은 경제와 문화, 과학의 발달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의회는 소득세를 낮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미국인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상품을 사는데 쓸 돈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콜리지 시대의 번영이라 부를 만큼 경제 호황이 계속됐고 외교적으로도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세금을 삭감하고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예산 균형을 맞췄어요. 이 원주민인 미국 인디언들에게 완전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서명해서 이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닦았고요. 이민자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민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적인 시기였던 만큼 다른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별다른 성과나 어려움은 없었어요. 쿨리지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업적은 1928년 켈로그 브리앙 협정인데요. 미국과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과 맺은 다자간 협정으로 국제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쿨리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쿠바를 방문했고 친한 친구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등 중남미 나라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이 시기 미국 기업들은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제품 생산 방식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은 기계공학자 프레더릭 테일러가 발표한 과학적 관리법을 도입해 최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과학적 경영 이론을 창안한 프레더릭 테일러는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테일러는 제조 과정에 필요한 모든 기계를 연구했고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프레더릭 테일러는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테일러는 제품을 공장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동 방법을 연구하고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빨리 제품을 생산할 방안을 사업주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프레더릭 테일러는 생산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주들에게 과학적 관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주들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더 빨리 생산하고 제조 과정에서 생산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환영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라사 김 씨의 다섯 번째 사연, 꽃가마 타고 들어보시죠. 테레사 김 씨는 동생과 함께 사람들의 도움 없이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휴대폰 회사에 다니며 아파트 월세를 내고 조금씩 저축도 하며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귀한 인연,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서 어느 날 왔어요. 옷차림이 기름때 잘 묻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자기는 일생 이렇게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셔츠 입을 시간이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자신이 있으면 자기하고 같이 살 수 있지. 이걸 이해 못하면 살 수가 없다고. 자기는 일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그거를 아,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저는
만난 지 넉 달이 넘어가니 남자 쪽 부모님도 두 사람의 만남에 입김을 넣으셨습니다. 탈북자라서 반대하던 부모님.
그 시댁 쪽에서 북한 여자라고 이제 반대를 하시더라고. 시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이쪽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이제 부모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지금 우리 남편 지금 계속 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에 2월에 우리 시아버님이 그것도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만난 지도 좀 몇 달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승인해서 아들이 자꾸 밀어붙이니까
혼기가 꽉 찬 아들이 좋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당시 테레사 씨의 남편은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에 주재원을 파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 열중할 때 엔지니어로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예, 원래는 그냥 여기로 완전히 오게 된 게 아니고 주재원으로, 회사 주재원으로 이제 라인 깔려고 왔죠. 자동차 업체 그때 현대기아 막 금방 들어설 때니까 회사 라인 깔려고 왔다가 이제 회사에서 자꾸 1년 더 있어달라, 1년 더 있어달라 하니까 이제 밀려지면서 이 사람은 자기 나이가 있지.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되는데 여자는 만날 데 없고 미국에서.
오래 머물지 않을 줄 알았던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다 못해 아예 터를 잡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할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보다 한 6살 아래예요. 많이 어려요. 그냥 순수하다는 느낌만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만나볼수록 뭐 거짓이 없고 사람 괜찮다. 그다음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다음 제가 먼저 여기 얘기했죠. 우리 그러면 살림 합쳐서 결혼하자 그랬죠.
아 진짜요?
예,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테레사 씨 다웠습니다.
좀 놀라는 눈치던데.
테레사 씨는 좋아하는 사람이 기숙사에 혼자 지내는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요. 서로 마음을 정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걸렸습니다.
진짜 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야, 살붙이 하나를 딱 떨고 놓고 갔는데 너 혼자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아파트를 없애고 내 동생이 렌트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렌트. 예, 그러니까 그 어느 한국 사람, 한국 분이 또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괜찮은 집주인도 만나가지고 집주인한테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이제 딱 맡기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면 가끔씩 동생 데리러 한번 방문도 해보고 한데 주인이 괜찮더라고요.
두 분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와서 살림 시작하게 되니까 남편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번 보자 해서 저녁 식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다 여자분들 모시고 나왔더라고. 예, 같은 여자들끼리 이제 보면 좀 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장가를 못 가가지고 지금 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를 만나게 돼서 자기가 마음 놓는다고 그러면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도 하러 이제 한국도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다 대준다고.
결혼식을 하러 한국에 가면 회사에서 대준다는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12년 1월 1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회사에서 비행기 값, 두 사람 비행기 값 다 대주고 결혼 비용 만불 대주고 그리고 그 가서 그냥 그 결혼한 거죠.
회사의 이런 관심과 지지를 보며 이런저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거야말로 사람을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예, 사람을 귀중히 여긴다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게 생활과 현실 이게 말하고 현실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와서 보면 그런 게 이제 많이 차이점이 많이 나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인재들을 많이 이렇게 막 대우해주고 그 떠받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하는데 북한은 그런 대우가 없으니까 97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있었죠.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이제 교수, 대학 교수, 인재들이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이렇게 얼굴 팔고 막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술자들도 많이 죽고 대학 교수들이 많이 죽고 박사들이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도 좋고 능력까지 갖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그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닌데 이제 멘터넌스라고 엔지니어라고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와서 라인을 다 깔고 했으니까 기계에 대해서 지금 완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떠나면 저 이제 다른 사람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좀 잘 해줘서 어떻게 하나 여기 회사에 있게 하려고. 아, 남편이 그래도 헛되게 일은 안 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 들었죠.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2012년 새해를 맞이한 40대 신부 테레사 김.
지금 여기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하객들이 다 온 친척 일가들이 다 모이고 예, 그다음에 성대한 결혼식 지금 딱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처럼 그냥 한 거죠. 일생에 처음 그런 거를 한번 겪어보고 예, 웨딩드레스를 직접 가서 고르고
한국에 있는 남편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테레사 씨보다 먼저 한국으로 건너갔던 언니도 동생의 새 출발을 아낌없이 축하해줬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정착 생활에 집중했던 테레사 씨. 이렇게 우연히 인연을 새롭게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다니 언니와 동생이 함께 있으니 너무 감사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예, 부모님들도 없고 그냥 언니 한 번 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죠. 예, 가족들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 여기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와서 참석했으면 어떤 얼마나 좋았으리 하는 생각도 들고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있으니까 거기 쪽에 북한의 사람들 생각도 많이 나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제주도요. 네, 제주도 무슨 곳곳에 다니면서 많이 다니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죠.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어쨌든 가슴이 벅차고 아이고, 내가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게 있다는 게 어쨌든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뿐이죠.
기쁨과 감격에 벅찬 결혼식을 마친 테레사 김씨. 든든한 가족들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탄 테레사 씨. 4년 전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에 이제 처음에는 정신없이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정신없이 왔잖아요. 음식도 진짜 맛있게 입에 맞게 다 음식도 해주고 하니까 그거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도 남편하고 같이 가니까 더 행복하고 좋았죠. 그래서 미국에 딱 공항에 도착하는데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다시 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딱 내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미국 공항에 착 내리니까 그날따라 비가 약간 이슬비 착 오니까 도로 깨끗하고 아 너무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미국으로 잘 왔다는 생각.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또 다시 한번 행복했죠.
보슬보슬 내리는 이슬비는 조금씩 대지를 촉촉하게 적셨고 테레사 씨도 이런 행복에 조금씩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